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한몸에 받는 사람들, 미디어 시대가 낳은 스타들을 말하는데요. TV나 라디오가 없던 시절에도 스타는 있었겠죠. 있었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몇백 년 전 조선시대, 그때도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았던 음악인, 웃음을 전하는 개그맨, 입담 하나로 거리를 주름잡던 이야기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판 스타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지금 스타들과의 삶과는 거리가 먼데요. 넘치는 끼와 재능으로 사랑받았던 조선시대의 스타들, 시대의 한계를 넘어 고달픈 길을 걸어갔던 그들의 이야기를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드라마 바람의 화원 중에서 조성모의 바람의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새해 들어서는 조선 궁중음악 그리고 한시를 알아보고 감상하는 여유 있는 시간으로 꾸며드렸었는데요. 오늘도 과거로 돌아가서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의 명물들, 사람을 울리고 웃긴 당대의 스타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이 시간 북토카톡의 저자 서평가 남정미 씨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네.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네. 이런 상상을 가끔은 좀 해보게 되는데요. 네네네. 제 생각엔 뭐 이 시대의 금수저, 흙수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뭐 양반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고, 맞아요. 또 혹은 천민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네네, 그런 운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거 생각하면 좀 아찔해요.
맞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냥 뭐 내의원 정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줄을 서시오. 침수를 하는데 침을 놓는 게 아니라 침을 뱉으면서. 네. 전 광대할 것 같아요. 그때도 열심히 저작거리에서, 네,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 구영희 아나운서는 어때요? 어떤 집안 가문?
이왕이면은 좀 그저
높은
궁궐?
어, 궁궐?
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네.
요즘은 사실 뭐 정미 씨처럼 타고난 끼와 재능을 펼치면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잖아요.
네.
하지만 조선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살다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만나볼 책이 이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특히 조선 후기에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사회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길을 또 또박또박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인데요. 출판사 이데아에서 나온 책, 조선의 엔터테이너,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네, 이 책의 저자 소설가 정명섭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드디어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 왔습니다.
예, 네. 네. 아니, 중간에 내보낼 수 있으니까. 예, 충실이다.
긴장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네, 네. 네, 아유, 저 오늘 정말 푸근하고 재미난 시간으로 엮어주실, 네, 것 같아요. 기대가 되는데요. 정명섭 작가는 특히나 역사 소설을 많이 써온 분입니다.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고 또 어떤 작품을 발표하셨는지 정미 씨가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정명섭 작가님은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커피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파주 출판도시 한 카페에서 9년 동안 바리스타로 일을 하셨네요. 그러다 자연스레 글 쓰는 일을 하게 됐는데요. 후미진 역사의 뒷골목에 관심이 많은 정명섭 작가는 조선 백성실록, 조선의 명탐정들, 역사 라디오 조선 그날, 스승을 죽인 제자들을 썼고요. 역사 속 암살을 주제로 한 암살로 읽는 한국사, 김옥균을 죽여라를, 그리고 또 을지문덕을 주인공으로 한 적폐, 그리고 단편 불의 살인, 빛의 살인과 같은 다양한 역사 추리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 제1회 직지문학상 최우수상을 수상했고요. 현재 한국 미스터리 작가 모임에서 활동 중이십니다. 네. 정작. 어서 오십시오.
정 작가님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쭉 들어보니까 그 평범한 직장인에서 바리스타를 거쳐 어떻게 작가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 건가요?
지하철역 때문이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바리스타로 한참 일하던 때였는데 그때 파주 출판도시로 가기 위해선 저희 집에서 합정역에서 셔틀버스를 타야 됐어요.
어허.
근데 합정역에 2호선인데
네.
2호선 타신 분은 알겠지만 이 지하로 가다가 당산역에서 밖으로 빠져나오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요.
근데 그날 아침 굉장히 슬펐던 적이 있었어요. 왜 슬펐냐면 제가 그때 30년 정도 살았는데 내가 누구의 아들, 그다음에 어느 회사 다니는 누구, 누구의 친구 누구 정도로만 규정이 됐지 저 스스로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명함 속에 있는 이름 정도였는데 이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서 그날따라 굉장히 센치해져갖고 굉장히 슬펐는데 그 당산역에서 이렇게 밖으로 딱 빛이 터져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조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그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카페는 항상 출근하면 오픈하기 전에 청소나 이제 예열 같은 걸 시켜야 되거든요.
네네.
보통은 그게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30분 만에 끝난 거예요. 뭘 제가 건너뛰거나 대충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뭘 할까 손님 오기 전에. 근데 다른 때 같으면 뭐 놀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뉴스 같은 걸 볼 텐데
네.
그날은 이상하게 컴퓨터를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사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글을 이제 쓰기 시작했던 거였죠. 네.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네요. 사실은 그 스스로에 대한 내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면은
네.
또 제대로 재능을 살릴 수 없었을 텐데 그런 계기를 많이 마련하셨군요.
그렇구나.
그 역사 소설, 뭐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글을 상당히 많이 쓰셨어요. 역사 추리 소설도 그렇고.
네네.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글을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사실은 지금 시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네, 결정도 안 났고 네. 이 사람에 대한 평가나 이거는 나중 시대.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관련된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내려진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이상하게 예전부터 관심이 별로 없었고요.
그래요?
평가가 이미 내려졌거나 아니면 평가가 바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쪽에 이제 좀 관심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이제 역사 쪽으로 좀 이제 무게추가 기울어지게 됐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만 그런 건데 사람들이 못 찾는 기록들을 한 줄 찾아내고 이거를 살을 붙이고 뼈를 붙여서 온전하게 이야기를 구성해 낼 때는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쾌감. 희열을 좀 느끼고
있어요. 거기서 또 성취를 느끼시는군요.
네,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던졌는데 개그를 상대방이 네. 너무너무 빵 터질 때라는 그런 느낌.
카타르시스 쫙 오죠.
네, 그거는,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정말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네, 그런
네.
거죠.
네. 그렇군요. 그 오늘 만날 조선의 엔터테이너도 역사적인 인물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선 조선의 엔터테이너라고 하면은 뭐 조선 시대판의 연예인, 예능인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셀러브리티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게 저는 마이너란 얘기를 좀 많이 쓰는데요.
네.
이게 뭐 조선 시대 연예인들은 대부분 마이너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마이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또 역사 속에 관심 있는 인물이 뭐 소개할 때 많이 사용하지만 섬광처럼 나타났다 사라진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온달이라든지 아니면 을지문덕 장군도 사실은 삼국사기에 실록에 한 페이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와.
그렇게 위대한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고 이런 거 없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 좀 관심이 많았고요.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는 계속 마이너로 살았고 뭐 별일이 없으면 앞으로도 쭉 마이너로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 속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도 저랑 비슷한 삶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아니 그런데 그 책을 보면요. 역사책에 잘 안 나오시는 인물 이야기들이에요.
네.
예. 이 인물들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진짜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도 아니고 그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어떻게 다 아셨을까요?
그 조선 후기 되면 굉장히 고맙게도
네.
저처럼 이렇게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몇몇 분들이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을 남겨놔요. 그래서 뭐 조수삼이라는 분이 쓰신 추재기.
예, 그 책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항견문록 뭐 이런 책들. 그 다음에 또 조선 후기 실학자, 그러니까 연암 박주원 선생이라든지
네.
자산 정약용 선생 같은 분들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짧은 평전들을 썼어요.
네.
예, 평전들을 써서 그 기록들이 이제 사방에 흩어져 있는 걸 조금 조금씩 이제 가져와서 붙여놨던 거고 대한민국 인터넷이 정말 최고예요.
못 찾는 게 없는.
네, 그 논문 같은 거를 네. 이제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안 되면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지 국회도서관 가서 확인할 수 있어서 뭐 그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죠.
네. 네, 조선의 실학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하게 되네요. 요즘이야 뭐 연예인, 엔터테이너 하면은 대중의 사랑도 많이 받고 또 뭐 상당한 부 그리고 명예까지도 갖게 되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은
연예인이요.
그렇다면서요. 맞아, 맞아. 1위가 연예인이래요. 맞아요. 아, 정말 뭐 시대가 많이 변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조선시대는 지금하고는 판이했었죠.
제가 극단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조선시대에는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들을 굉장히 불온하다고 봤어요.
네.
그래서 글을 읽는 선비,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신분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뭘 하는지도 확실하고 어디 사는지도 나오는데 광대나 전기수 재담꾼들은 뭘 먹고 사는지 잘 모르겠고 사람들이 쟤한테 왜 빠지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 굉장히 불온하게 봤어요. 그래서 괜히 의심하고 탄압하고 그 다음에 뭐 쫓아내고 이래서 이제 뭐 나중에 소개할 광대 달문 같은 경우는 영모 혐의에 휩쓸려갖고 나중에 좀 곤욕을 치르는 적도 있었죠.
네. 그렇게 이제 멸시하고 또 천대를 했습니다만 조선의 엔터테이너들이 백성들에게만큼은 특별한 존재였었죠.
그럼요. 네. 그게 이제 그 상층부는 그렇게 봤는데
네.
백성들은 뭐 저도 겪어봤는데 사람은 일하고 밥 먹고 잠만 자고선 살 수는 없습니다.
네.
일요일 저녁에 사람들이 개그 프로그램을 꼭 시청한 이유는 일주일 동안 버틸 웃음을 충전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보다 더 험난한 삶들을 대부분 살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웃음과 감동을 받고 싶어 했고 그걸 채워줬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왔던 이제 조선의 엔터테이너들이었죠. 그래서 뭐 팬레터를 보내거나 이런 건 없었겠지만 그 어쨌든 조수삼이나 이런 분들이 쓴 책에 보면 많은 인기를 끌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다. 이런 얘기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말씀하셨잖아요. 일요일 날 개그 프로그램이요. 그거 보면서 어떤 분은 우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아, 정말 웃기고 재미있는데 이제
월요일이니까
일요일이 다 마감이 되고 주말이 마감이 되고 맞아, 월요일이 맞아. 되는구나 슬프다는 맞아요. 말씀도 하시던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직장을 관두고 이제 전업 생활한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네. 월요일 날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아직 잘 이해는 안 되고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요일도 까먹었어요.
네.
저 월요일 날 마감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 아무 데서나 하시면 못 알아올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저 지금 뭐 던지려고 그랬는데. 아.
네. 토요일 문학 콘서트. 오늘은 역사의 비주류였지만 대중들의 사랑만큼은 요즘 스타들 못지않았던 조선의 엔터테이너들을 만나볼 텐데요. 잠깐 퀴즈 드리고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는 책 조선의 엔터테이너에는 우리가 몰랐던 조선시대의 별별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좀 전에 정명섭 작가가 언급했습니다. 되게 못생겨갖고 영모 혐의까지 휩쓸렸었던 달문 못생긴 외모로 이 외모를 트레이드마크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던 달문. 그는 인형을 잘 다뤘고 탈춤, 땅재주에도 능했으며 재담까지 뛰어나서 18세기 한양을 누빈 최고의 길거리 스타로 손꼽힙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엔 이런 달문의 직업을 무엇이라 불렀을까요? 가면극, 인형극, 줄타기, 판소리 따위를 하던 직업적 예능인을 통틀어 이르던 말입니다. 1번 광대, 2번 보부상, 3번 다모.
일부 퀴즈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명섭 작가의 사인이 담긴 조선의 엔터테이너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페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왕의 남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장재형의 가려진 듣고 오겠습니다. 토요일 문화 콘서트 조선의 엔터테이너 저자인 정명섭 작가를 초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퀴즈 한 번 더 드릴게요.
조선 후기 엔터테이너 달문은 인형을 잘 다루고 탈춤, 땅재주에도 능했으며 재담까지 뛰어나 18세기 한양을 누빈 최고의 길거리 스타로 꼽히는데요. 달문처럼 가면극, 인형극, 줄타기, 판소리 따위를 하던 직업적 예능인을 통틀어 당시엔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1번 광대, 2번 보부상, 3번 다모.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참여해 주세요.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소중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이데아에서 나온 조선의 엔터테이너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페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조선의 엔터테이너 속 인물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만나봐야 될 텐데요. 조선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중에서 이분은 정미 씨가 특히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네네네.
조선의 이주일 앞서도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했던 달문.
맞습니다.
야, 이거 재밌는 거 보고 있으면 광대가 막 하늘에 승천할 정도로 막 빵빵 터지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제 개그우먼이라서 그런지 조선시대판 개그맨 발견할 때마다 정말 반가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선배님 고 이주일 선생님을 떠올리게 하는 분 못생겨서 죄송한 조선의 이주일이냐 달문. 아 호기심이 확 생겼어요.
네.
달문은 정말 못생겼나요?
항상 달문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네. 게 정말 괴이하게 생겼다.
아, 그래요?
네, 괴이하게 생겼다 그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트레이드 마크나 이제 사람 좀 웃기기 시작할 때 쓰는 개인기가
네.
주먹을 입에 집어넣는 거였어요. 그 얘기는 네, 입이 엄청 크고 얼굴 부위 중에 특정 부분이 너무 크거나 작으면 다른 부분도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조화가 상당히 심하지 않았을까. 라고 돼 있었고 본인도 그냥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그냥 특이하고 이상하게 생겼다고 인정을 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더
그렇죠,
많이
그렇죠.
웃겼죠. 어디 가서 네. 사람들이 갑자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주먹을 입에다 싹 집어넣으면 일단 웃는 건 접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네. 뭐 사실 광대로서는 큰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달문의 직업이 오늘 퀴즈랑 관련이 있는 광대입니다. 자, 광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었나요?
그럼 뭐 보는 사람의 광대를 승천하게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광대라는 거는 뭐 여러 사전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뭐
네.
영화에 나왔던 우리가 알고 있는 광대도 있는데
네.
달문은 이제 다른 학자들이나 제 생각에도 그렇고 전문적인 100% 광대, 예능인 광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인형도 잘 다뤘고 탈춤도 잘했고
네.
그다음에 팔풍무라고 불러서 이렇게 탈춤하고 춤추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걸 하니까 한마디로 다재다능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직업도 다양했어요. 거지 왕초이기도 했고
네.
약방 점원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업을 거쳤기 때문에 기생들 매니저인 조방꾼도 했었기 때문에
네.
전문적인 광대라기보다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주일 선생님도 처음에 엑스트라로 시작했다가 네, 빚을 네, 바란 네. 것처럼
그렇죠.
구경꾼이나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재능을 보이면서 닮은 나와서 한번 해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인기를 조금 끌었죠.
네. 네. 지금 뭐 외모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름, 달문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일까 궁금해요?
그 조선시대 때 한문으로 풀이가 되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직업이나 신분이 별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암 박지원 선생이 쓴 광문자전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 달문이라는 이름 대신에 광문, 이란 이름이 나오는데 동일 인물인 건 확실하거든요.
네, 광문이요, 광문.
네, 네. 근데 이제 아마 좀 점잖으신 분이니까 이제 달문 대신에 광문이라고 부른 것 같고요.
네.
달문은 그냥 어떤 뭐 한문으로 뜻이 풀이된다기보다는 마당쇠 뭐 이런 뜻이 되지 않을까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이름을 그냥 부르는 사람은 되게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네.
호나 이런 걸 보통 부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름을 그냥 불렀다는 얘기는 사실은 신분이 굉장히 낮은 예,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비들끼리 야 명서봐 이러면은 멱살 잡고 싸워야 되거든요.
예, 예,
내 감히 내 이름을 불러 이렇게 되는 거였으니까 뭐 달문이란 이름 불렀다는 자체는 뭐 신분은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지만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박지훈 선생이 쓴 글에도 나올 정도 등장할 정도라면은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나
유명했었나
싶네요.
그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사람이 아까 역모혐의에 휩쓸려서 네. 멀리 유배를 갔다가 이제 풀려나서 한양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한양이 텅텅 비어버립니다. 맞이하러 가려고.
마중을 나가느라고.
그래서 뭐 시장 상인들도 가게 문 접고 이 사람 나와서 따라 나가서 기록에 보면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시청률 50%.
네, 네, 네.
예, 청취율 50%.
네. 이 정도면 뭐 못생겨도 네. 괜찮겠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정도 인기라면은 돈도 상당히 많이 벌고 그랬을 것 같은데 앞서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선시대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 뭐 저도 지금 창작하는 직업으로 먹고 살고 있지만 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이 창작에 대한 보상이 박한 것 같아요. 예, 뭐 다들 고개를 아주 심하게 끄덕거리시는데 굉장히 인색한 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는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방송도 없었고 뭐 이제 그런 영화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저작권 개념은 더더욱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한테 재미로 보여주는 거지 대가를 바랄 수는 없었어요. 물론 이제 돈을 주면 고맙지만 내가 공연을 하거나 보여줬으니까 돈을 주시오라고 하게 되면 네. 오히려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좀 됐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엔터테이너에 소개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게 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기 달문도 이렇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결혼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지방 나이 들어서 노총각으로 지낼 때 이제 조선시대 때는 노총각 노처녀들이 많으면 나라에 가뭄이 든다고 해서 일정 기간이 되면 결혼을 시켜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로 결혼을 나중에 했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네. 시기를 잘 타고 났네요, 이분은. 제가 요즘 시대에 태어나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개그맨으로서 생각인데 그냥 주변에 개그맨들 보면 성격이 되게 성품이 좀 착하거든요. 제가 네. 제가 소속돼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상해 맞아요. 엄청 의심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추리 소설가라.
아 죄송합니다.
예, 무슨 얘기든 일단 의심하고 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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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심성이 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게 되는 건 아닌가 하고 항상 코미디 짤 때마다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허.
일단 또 보면 사고가 굉장히 또 역발상도 많이 하니까 자유롭기도 하고요. 근데 개그계의 조상벌인 이 달문 역시. 그렇더라고요. 약간 생각도 자유롭고, 예.
자유로 조선 시대에 어울리지 않았던, 뭐 어쩌면 지금 시대도 어울리지 않았을 것 같은 자유로운 영혼의 대표 주자이기도 하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사실 달문이 인기를 끌었던 건 사람들한테 재미와 웃음을 주는 것도 있었지만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모범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약방 점원이었다고 했던 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약방 점원을 일하고 있는데. 주인이랑 이렇게 사소한 오해가 생겨서 돈을 훔쳤다는 오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안하다고 그러고 돈을 갚고 네. 간둬요.
네.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약방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달문을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고.
아니었다고.
네. 네. 근데 왜 나한테 그때 얘기하지 않았냐. 그 돈은 딴 사람이 빌려갔던 거고 네가 훔친 게 아니었는데. 그랬더니 달문이 한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좀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덮어쓰고 미안하다고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지 왕초 시절에도 누명을 썼는데 그때도 그냥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얘기하고 넘어갔던 그런 게 있어서 일종의 약간 의리의 화신? 의리와 감동의 화신 이렇게 됐던 게 있는데 저는 이게 약간 의도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불온하다고 봤거든요.
네.
근본이 없으니까 남을 잘 속이고 거짓말을 잘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문은 그런 걸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깨고 싶었던 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겠다라는 네. 생각이었던 것 같네요.
네, 네, 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기인들도 여럿이 이 책에는 등장을 하는데요. 잔치가 열리는 곳이면은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홍봉사라고.
네.
이분의 정체는 뭔가요?
이분의 정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책의 기록에는 이분의 행적은 나와 있는데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유추하는 거는 여기서 홍봉상은 본명이 아닙니다. 삼봉오리 봉자에다가 윗상자.
아, 삼봉오리 그러니까, 앉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잔치가 열리고 잘 내려다보인 산꼭대기에 그냥 무작정 앉아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잔치 여는 사람이 되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먹을 걸 올려보내주면 아하. 먹을 거 챙겨서 돌아간답니다.
네. 아니 근데 왜 그 잔치에 와서
네.
그냥 이렇게 어허 이렇게 내려다만 보고 네. 음식 갖다 주면 그것만 들고 그냥 갔을까요? 춤이라도 한 판 추고 가시던가 아니면 뭐 좀 뭐 네. 가서 좀 음주 가무나 이런 거 좀 즐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제 추측입니다만은 이 사람을 이제 홍생이나 홍생원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조선 후기에는 이제 이 초시 합격한 생원을 초시 네. 합격하지 않고도 그냥 나이 든 사람이나 양반들을 그냥 관례적으로 불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조선 후기의 신분 제도가 엄청나게 흔들렸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게 조선 전기에는 초시 합격한 사람만 생원으로 불렀어야 되는데 네. 그냥 그럼 뭐 나이든 양반이나 나이든 사람이니까 홍생 이제 생원자를 붙였던 거였으니까 조선 시대가 신분제가 막 흔들리면서 그 와중에 몰락한 양반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양반 체면은 일은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남을 웃기거나 그 다음에 또 잔치판에 가서 먹을 거 내놔라고 할 배짱도 없고.
그래 초대받지 않은 네. 잔치 안 간다고.
네네.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아하.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냥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뿐이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근데 여기서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안 오면 잔치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유명해지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 얼마나 많이 산 꼭대기 올라가서
날렸겠어요.
하루 종일.
그 산 꼭대기에 음식 갖다 주러 간 종도 되게 불쌍하지 않아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그 홍봉상의 심정이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고 제가 비슷한 분을 잘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뭐 상을 조그만 걸 받고 문인협회 같은 데 나간 적이 있는데 이제 연말 총회 같은 거 하면은 뷔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약간 허름하게 차려입으신 분이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오직 먹을 거면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 열심히 먹고 다 챙겨가세요. 근데 오신 다른 사람들도 왔냐 그러고 이제 챙겨가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불우한 문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다른 문인협회에 갔더니 또 계신 거예요. 그분이. 또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홍승원님이 다시 네. 이렇게 환생하셔서 그래서 오신 건가요?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이지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냥 아주 예전부터 와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홍봉상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아, 네. 네.
재밌네요.
조선시대의 별난 인물들 달문과 홍봉상까지 만나봤습니다. 넘치는 끼와 재능이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받을 수 없었던 사회. 과연 조선에서 엔터테이너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 답을 정명섭 작가의 첫 번째 강연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연의 제목은 조선사회에서 엔터테이너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조선사회도 아니고 현대라는 얘기도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는 것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웃음과 감동으로 자신의 몸속 에너지를 채워야 되고 그거를 채워줄 엔터테이너가 필요한데요.
네.
조선에서는 끼와 재능을 가지고 먹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면서 불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자신의 남은 삶을 다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대 달문을 비롯해서 수많은 예술가 그다음에 엔터테이너들이 천대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작권이 보장된 시대도 아니었고 TV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조선의 엔터테이너들은 천대와 굶주림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야만 했고요. 대표적으로 해동가요를 쓴 김천택이라는 인물은 70, 80까지 살면서 굶는 거를 하루 이틀 굶는 게 아이고. 보통이 아닌 예, 그런 일을 했어야 됐어요. 해동가요는 교과서에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게요.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해동가요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조창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테이너들은 자신의 열정을 모두 쏟아부어서 세상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이 시대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누군지 우리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 대신 이 시대에는 길거리에서 먹고 산다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름과 기록은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과 저를 많이 비교를 많이 하면서 글을 많이 썼는데요. 창작을 한다는 직업은 사실은 세상과 등을 지고 산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하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우리들끼리 농담 삼아서 멸종을 향해 달려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조선시대 엔터테이너들도 저는 다르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길을 걸어갔을까? 그것은 아마 자신의 삶을 다 불태우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시대의 이 엔터테이너들한테는 우리들이 배울 건 무슨 불타는 예술혼이나 아니면 이런 가난한 삶을 뚫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던져서라도 도전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역사에 이름이 남긴 거는 사실은 부차적인 일이었어요. 단지
네.
그것은 삶의 도전에서 역사에 이름을 남긴 그 존재감 그리고 존재감을 불러일으켰던 그 열정을 저는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의 엔터테이너들은 미천하다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만은 고단한 백성의 삶의 무게를 웃음과 또 해학으로 덜어줬었던 정말 비타민 같은 존재들이 아니었나 싶고요. 네. 그들이 없었다면 조선시대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을까 짐작이 됩니다. 자, 조선의 엔터테이너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미 씨 어떠세요?
저는 아까 이제 정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멸종을 향해 달려간다 이 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원래 코미디언들이나 이제 연기자들이나 이렇게 어찌 보면 지금 광대인 분들도 자기가 느껴왔었던 걸 공감대를 내세우려면 이제 청취자나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자기 걸 열정적으로 다 보여주고 나면 방전이 되거든요. 네. 그걸 뻔히 알면서도 태양을 향해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이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일인 것 같고 저처럼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방송을 하더라도 나중에 후대에 정명섭 2가 나타나서 저를 조사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선시대 엔터테이너로 산다는 것은 진짜 또 고달팠던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못 벌었고 사회적 인정커녕 이름 석자도 못 남겼었는데 이 책에 보면 좀 개그맨 분야? 네. 약간 이제 말 네, 잘하는 네. 분야가 재밌더라고요. 달문. 엄도인, 뭐, 그리고 이제, 뱁새와 황새. 네. 뭐, 여기 보니까 뭐, 성대모사 한 사람들도 네, 네. 많고요. 흉내낸 네. 사람들도 많고. 이런 이름을 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특이한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점잖은 양반들은 상대하지도 않고, 보지도 말아야 될 존재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조선 후기에 이제 여학 문화라는 이제 중인과 평민들의 문화가 발달하면서 네. 이 사람들한테는 친근한 사람들이니까 기록을 또 많이 남겨놓고, 그 다음에 뭐 소수의 깨어있는 실학자들이 이제 이들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겨놓는 게 오늘 제가 이 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토요일 문화 콘서트에 초대를 받았던 이게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말씀드린 대로 엄도인이나 뱁새와 황새 같은 인물은 사실 본명이 뭔지도 알려져 있지도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새소리를 잘 냈나 봐요. 뱁새 뭐 황새 네. 이런 아, 거 보니까
뱁새는,
그런 건가요?
뱁새는 키가 작은 분이었고
아, 그럼 황새는 두 명이 같이 네. 다니는
네, 형제랑
그 형제 네. 우리나라
맞아요. 네. 서수남 하청이
네, 네. 그리고 이제 형제라고 돼 있는데 뱁새라고 나온 분이 키가 굉장히 작아요.
네.
그러니까 외소증 환자 정도로 됐기 때문에 진짜 친형제보다는 약간 아까 얘기했던 서수남 하청이
삼촌이라고 네, 네. 나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90cm.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약간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때도 이미 콤비를 이뤄서 만담이라든지 그다음에 했다는 거 의미가 아닐까. 뭐 일종의 보디가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은 한 2m 가까운 큰 사람이랑 그 반밖에 안 되는 사람이 둘이 나란히 서 있으면 보기만 해도 좀 웃길 것 같아요.
네. 네. 조선 사회에서 엔터테이너로 산다는 것에 대한 강연을 듣고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정말 고단한 삶들을 살아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조선시대는 철저한 신분사회였죠.
네.
그런데 글조차 배울 수 없었던 노비가
네.
서당까지 열고 양반의 자제를 가르친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정말 놀랍던데 이런 경우가 있었네요.
저도 놀라갔고요.
네.
네. 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 정확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학수라는 분인데 이분은 반촌에 속한 노비, 반인입니다. 이 반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성균관대학교 자리 옛날에 조선의 유일한 국립대학인 성균관이 있었고요.
네.
이 성균관의 허드렛일을 하는 노비들을 네. 반인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성균관의 별명이 반궁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 반인이 사는 반촌 지역은 굉장히 특이한 치외법권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범죄자가 거길 들어가도 포졸이 함부로 들어가서 체포를 못하는 굉장히 특이한 동네고 이 반인들은 이제 성균관의 허드렛일을 하고 소를 도살하는 일을 같이 했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 사람들이 섞이지 않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였고요.
네.
아마 기록에 남아있진 않지만 정학수란 분도 반인으로 하면서 성균관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어깨 너머로 글을 배우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천재였나 봐요.
네, 굉장한 천재였죠. 네. 그래서 이것만 단순히 된 게 아니고 나중에 성균관 근처에 서당을 열었는데
네.
우리가 서당이라 그러면 그냥 공자를 맹자하면서 시골에 조그만
바늘
방에
천까지 네. 이 정도 배울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배우는 학생이 수백 명.
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뭐 이 중에서는 과거에 합격한 사람 되게 많고.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 치면은 강남에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형 학원이네요. 네.
그러게요.
그렇구나.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가능할 그러게요. 수 있었을까 쉽게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어떤 사람들은 조선의 신분제가 굉장히 유연했다 생각보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 그거라기보다는 조선시대 교육열은 지금보다 더함도했지 더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는 스승과 제자 자체 관계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누구 제자라는 것도 이 사람의 관직 생활이라든지 과거에 합격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그런데 노비. 그것도 성균관 노비한테 글을 배웠다 그런 건 네. 치명적인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도 네. 글을 배웠다는 얘기는 정말 잘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렇구나.
쪽집게였다.
아, 그렇죠. 네. 네.
원래 잘 나가는 학원 앞에는 어디 어디 출신 성균관 몇 명 합격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정학수 입시학원 출신의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네. 교육열이 그때부터 이렇게 엄청났군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시니컬한 성격이라 그런지 몰라도 네. 뭐 좋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좀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교육열이 그 정도가 되지 않았나라는 반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양반의 스승 정학수처럼 성공 신화를 보여주는 인물이 또 한 분 있습니다. 바로 막 달리는 말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말 같아요 지금.
그, 네 말을 치료하던 하급관리 백광현인데 이분과 관련된 이야기도 재밌더라고요.
네, 뭐, 마이라고 해서 드라마로도 한번 나온 네네.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치매 달인. 였고요. 조선시대 사망 원인 1위는 지금은 이제 암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종기였습니다.
종기?
네, 지금은 뭐 이제 있지도 않은 병인데, 네. 종기 자체는 사실은 큰 병은 아니었어요. 죽을 병은 아닌데 이게 뭐냐면 몸이 면역력이 떨어질 때 생기거든요, 종기는. 그러니까 이 종기가 걸리면 다른 병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
폐렴이라든 다른 병. 그럼 건강할 때는 나을 수 있는 병이 종기가 몸에 있는 상태에서는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기 아하. 때문에 종기가 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그냥 째기만 하면은 다시 재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종근이라고 부르는 뿌리를 긁어내야 되는데 네.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침으로 터트려야 되는데 네. 이 백광현이라는 분은 원래 말을 고치는 마이였고요.
네.
말도 종기가 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말에도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마침을 쓰는데 네. 마침은 거의 지금의 메스 수준이었어요.
그랬겠죠.
왜냐하면 이제 두꺼운 가죽을 뚫고 해야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 치료법을 이제 사람한테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종기를 침으로 째고 그다음에 뿌리를 긁어내는 일을 했었는데
네.
이걸로 이제 굉장히 명성을 얻어서 현종의 어머니 이제 인선왕후 종기를 치료하는데 발제창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목덜미에 머리카락이랑 목 여기 사이에 나는
네.
종기를 발제창이라고 부르거든요.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워요. 지금도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거기 신경들이 또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래, 맞아요.
네. 잘못하면 이게 피가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백광현이 이 치료를 할 때 전해지는 얘기는 실록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옆에서 현종이 지켜보고 있다 겁이 나니까 네. 손으로 막았대요.
못하게.
어머.
백광현이 뿌리치고 임금의 어수를 뿌리쳤다고 나오거든요.
아하.
뿌리치고 치료에 성공했다.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네. 얘기네요.
조선시대 때 임금이 이렇게 하지마 하든지 손을 대는데 손을 뿌리쳤다는 얘기는
네.
손이 잘려도 할 말이 없는 중재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자기 일에 대한 직업의식이 투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실력도 엄청났었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진짜 훌륭한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하죠. 양반이든 천민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인수를 베풀었다고 하는데요.
네. 아 정말 뭐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임금이나 왕실을 치료한 어의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일반 사람들 환자는 안 치료해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돈을 많이 가져온 양반 환자들이라든지 권세 있는 사람들만 치료해줘도 괜찮은데
네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건 힘없는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왕진 같은 것도 거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하면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사실은 여기서 더 성공하면 장담을 못하는데 어떻게 변할지.
지금도 많이 변하신 것 같은 제보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문자로.
집사람이 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분은 정말 이 보통은 이제 잘 고치는 사람을 명의 내지는 신의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나중에 태의라고도 불러요. 클태자를 붙여서.
태의?
네네. 태의 백광현이라고 불릴 정도였었어요. 그런데도 뭐 밥 먹다가 할머니가 찾아와서 우리 손자 좀 이러면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세상에.
가서 고쳐줬다고요. 그래서 이 백광현이 돌아 백광현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네. 아 이제 백광현이 죽었으니까 종기에 걸리면 나 이제 죽은 목숨이야라고 아. 얘기했던 게 치료를 잘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네. 이제 좀 존재감이 대단했던 분이죠. 네.
의술뿐만 아니라 인품까지도 정말 맞아, 맞아. 뛰어났던 그런 분이시대요. 네. 아무리 신분사회라 해도 뛰어난 사람은 드러나게 마련인가 봐요. 주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일꾼이 국민 시인이 된 극적인 드라마도 실려 있더라고요.
네, 왕태라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고려 때 태어났으면 뭐 저기 주막집에서 일을 할 이유는 없었는데 왕족이니까. 근데 조선 시대에 태어난 바람에 이제 가난한 이제 그 삶을 살아야 됐고 주막집에 허드레니콜 하는 일꾼을 중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사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적용되진 않고 아마 하루 두 끼 밥 먹여주고 잠잘 수 있는 곳 제공해주는 정도가 이 사람이 받는 대가의 전부일 거였어요.
정말 네. 그야말로 숙식 제공만.
네네. 열정페이도 뭐 열정페이를 넘어선 주막페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밤에 일 끝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근데 아궁이의 앞에서 책을 읽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정조의 측근 그러니까 어느 날 우연히 항상 이럴 때는 들린 얘기가 있습니다. 밤중에 길을 걷는데 아. 어디선가 낭낭한
책 읽는
소리. 네, 그래서 들려와서.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네. 밤중에 온갖 소리가 다 들릴 텐데 네. 책 읽는 소리가 왜 이렇게 잘 들리냐고. 이거 다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고.
조선시대에는 불을 일찍 끄고 다 잠들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긴 한데 이게 뭐 조용한데 이게 책 읽는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안 들릴 것 같아요라고 아. 이제 네. 제가 이제 세미나 가서 그랬더니. 학자분한테 물어봤더니 네네. 한문은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이제 또박또박 끊어서 읽어야 되니까 아. 읽는 것만 들려도 이 사람이 이 책을 몇 번 읽었는지 어허. 잘 읽는지 이게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뜻을 알고 읽는지 네. 모르고 읽는지.
한글은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되는데 한문은 네. 이제 뜻을 풀어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언제 쉬는지 네, 뭐 이것도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그냥 들으면 아, 이 사람 잘 읽는 사람 이거를 알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정조의 측근을 만나서 정조 앞에서 시를 짓고 지금으로 치면 뭐 오디션 같은 거 봐서 네. 성공한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균관 학생 이 주막집 중놈이면 사실은 일반 평민인데 네. 입학이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채가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종사품의 조령 별장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명예직이라 이제 뭐 실제로 부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종사품이면 지금 한 상급 공무원 정도 되는데 주막집 일꾼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사실 지금도 쉬운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대단한 인생 역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아니,
네.
그런데 그 지금 좀 전에 정조 앞에서 시를 짓고 읊고 막 이랬다고 네. 했잖아요. 이 왕태가 활약을 했던 시기가 문예 부흥기라고 불렸던 정조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약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정조라는 임금이 취미가 네. 책 읽는 거였거든요. 이거는 글을 쓰는 저도 취미가 뭐냐 그럼 책 읽기라고 섣불리 얘기 못하는데 네. 이분은 정말 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다음에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 후기 되면 그 신분제가 흔들리고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네. 돈을 버는 중인과 평민들이 늘어나요. 이 사람들이 이제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면서 이제 여항문화라고 부르는 게 일어나거든요. 네. 여항문화나 위항문화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여항이란 게 무슨 뜻인지 찾아보니까 민가의 골목길을 지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반들의 문화가 아니라 일반 평민들의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빈번하게 퍼지게 되면서 지금처럼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를 담아놓은 누군가가 또 나오게 됐던 거였던 거죠. 그 왕태랑 비슷한 시인이 한 명 더 있는데요. 네. 양주에 사는 나무꾼 시인 정초부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한양에서 활동한 적은 별로 없었는데 워낙 대단한 시인이라고 유명세가 떨어지니까 한양의 선비들이 일부러 양주까지 내려가서 만날 정도로 오, 대단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1부에서는 조선의 엔터테이너 길거리 스타에서부터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은 능력자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책과 이야기와 관련된 조선의 엔터테이너들 만나볼게요. 1부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정답을 정미 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가면극, 인형극, 줄타기, 판소리 따위를 하던 직업적 예능인을 조선시대엔 무엇이라 불렀을까요? 정답은 1번 광대였습니다.
일부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선물도 안내해 드릴게요. 1월 23일입니다. 국립국악원에서 열리는 국악 뮤지컬 마당을 나온 암탉 준비했습니다. 이 공연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토요 인문학 콘서트 홈페이지 공연 신청방에 글을 남겨주시거나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샵 1045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BMK가 피처링한 리쌍의 광대 듣고 저희는 2부에서 조선의 엔터테이너 정명섭 작가와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